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 헷갈리는 분 계시나요?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요. 술사 이름은 발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했고 이제 23장을 거쳐서 24장에서 드디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장이나 할애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치고는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큐티 날짜로 따져보니까 지난주 7월 18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7월 28일인데요. 10일 동안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0일 동안 술사 발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이야기의 메인 캐릭터는 술사 발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분이 참 멋진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모압의 중심에 들어가서 세 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바알의 신당이 있는 산 위에서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중심부에서 어찌 보면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술사 발람이에요. 우리가 익히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술사 발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술사 발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은 술사 발람이 행한 마지막 일인데요. 그 마지막 일이 뭐죠? 바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예언입니까? 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로 그러한지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인데요. 이제 나는 술사 발람이죠.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면서 했던 마지막 남김의 말이 바로 예언입니다. 14절 중반부죠.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후일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일이죠.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모압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이 바로 그 예언의 내용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죠. 1500년 뒤에 오실 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일이 아닙니다. 한 별이 메시아죠.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왕의 지팡이인데요. 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부터 1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는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18절은 에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이 세일이란 말은 에돔의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에돔이죠.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할 것을 예언합니다. 20절은 또한 아말렉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겐 족속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BC 700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대언한 술사 발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발람은 적진에서 이미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었죠. 대단합니다. 적진의 중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주변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 가운데 술사 발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신약 성경에서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은 발람의 신앙과 인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표면과 이면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어요. 제가 그 근거구조를 몇 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어떤 컨텍스트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1세기 당시에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가운데 술사 발람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그 뒤에 있는 1세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발람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입니다. 이 유다서 1장도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가 화가 있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도 멸망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발람을 부정적인 인물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 같은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악한 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런 부정적인 사람에게 이런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종말에 있을 일을 예언하게 하셨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아니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사용해서 악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단 말이야? 이게 정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악인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누구일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악한 나라였어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을 대변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고 또한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악한 나라를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를 벌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나라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북쪽 모든 종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이 땅과 이스라엘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랜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충격적인 문구가 하나 있죠. 어떤 문구인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종, 바벨론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악한 세상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악질 중에 악질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대변한다고 하는 바벨론 왕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바벨론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한시적으로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악인은 당연히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바벨론 왕도 그렇습니다. 술사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람처럼 그리고 구약의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잠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누저지에 있을 때인데요.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아주 신사하셨고요. 아주 괜찮은 분이셨어요. 뉴욕에 사셨고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 연세가 70이 조금 넘은 상태였어요. 그 장로님께서는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에 뉴욕에서 교회를 두 곳 개척해서 건축했다라고 자랑하셨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민 초기에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큰일을 하신 것이죠. 두 교회나 개척해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아주 큰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존재는 믿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부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두 군데나 개척해서 지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교회를 짓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에 공존하듯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름질할 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달리겠다는 것이죠. 싸움할 때 허공을 막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상대를 보고 펀치를 날리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살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대로 살든지 아니면 살던 대로 삽니다.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살던 대로 살아요.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목적,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이 왜 내 몸을 쳐서 복종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을까요? 교회 사역 때문일까요? 선교 때문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더 어려운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세계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3차에 걸쳐서 지금의 터키와 유럽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턱심이었어요. 고난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도 13권이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복음은 전 세계에 전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혹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역을 열심히 해놓고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해놓고 실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좋은 설교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신문지상에서. 쉽게 말해서 기능적으로 목사의 일을 잘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목회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목회 일을 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설교했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발람처럼 말입니다. 평신도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특별히 과거 이민사회에는 더 그랬습니다.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한국교회 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이민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간혹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보니까 한국 사람 만나러 왔고 한국 음식 먹으러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사하십시오. 장로하십시오. 그래서 집사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그런 직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일하러 와요. 회의하러 옵니다. 교회에 인정받으러 옵니다. 교회에 한번 내 주장을 펼쳐보려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사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발람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섬기는 것이 헌신이자 봉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순서에 따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 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교회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와 은혜와 상관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주목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갈 때 늘 점검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고 있는가?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지금 봉사하려고 하고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지금 헌금하려고 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 일을 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발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적용인데요. 혹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누군가와 계속 부딪혀서 누군가와 계속 갈등을 해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주일에 교회 왔는데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무와 다른 사역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민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내 양을 치는, 내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오늘 말씀에 맞게 제가 패러디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굉장하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발람처럼,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굉장하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굉장하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I am nothing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구제, 봉사, 전도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섬김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전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사역은 어찌 보면 발람의 뒤를 따르는 거짓된 모습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느냐입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